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단순히 파가 나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계모와 이렇게 통정을 하는 간음하는 그런 성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보니까 이 다툼 고소고발 사건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와 그렇게 흡사한지 도대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소속 문제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굉장히 격한 의조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렇게 다툼과 시비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생긴 다툼과 시비를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곧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 간에 일어난 크고 작은 분쟁과 시비를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일을 성도들과 함께 해결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2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궁극적으로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의 날에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거늘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심판을 구하느냐 이 얘기예요. 세상도 판단을 너희들에게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 지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은 분쟁들의 판단을 놓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항상 계신 이가 그렇죠. 메시아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항상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원한은 성도 자신이 푸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원한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모함도 받고 뭐 부당한 일을 많이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이가 그 문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라.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신앙은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들을 세상 손에다가 맡겨서 판단을 구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느냐? 그 당시 또 이 로마의 법 체계는 대단히 정교한 법 체계입니다. 잘 돼 있어요. 로마 법전이 뭐 그렇게 간단한 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상의 문제는 비교적 법적 질서가 공정성을 지켰다고 보여지지만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듯이 그 당시에도 이 민사재판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당하게 불의하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것도 예화로 들 만큼 재판장들이 다 불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송을 걸다 보면 결국은 민사재판의 경우는 힘 있는 사람들 우선 그걸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갔고 대개 그 사람들이 재판 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경우는 뭐 예외 없이 거의 힘이 있고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 위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에 이 교회가 사적인 일들, 사사로운 일들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얘기죠. 2장 15절에도 봐도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신앙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분별에 맡기느냐 다른 사람들의 심판에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뭐 그 교만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들의 그 기준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판단과 분별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적인 판단만을 하는 사람들, 육적인 기준과 질서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문제를 맡길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법을 뭐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교회법을 주장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교회 설교를 오늘 뭐 잘못했다고 칩시다. 뭐 조금 여러분들하고 뜻이 다른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이걸 고소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요새 아무래도 이상하게 설교를 한다고 이걸 가지고 가겠냐고요.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 비슷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재정을 썼다고 칩시다. 뭐 근데 무슨 뭐 탈북자 한 사람을 돕는다고 교회가 뭐 하반기에 해야 될 일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 한테 살리느라고 돈을 다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뭐 공금 유형이다 무슨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산 항목에 없는 항목에 그렇게 돈을 다 써서 되겠냐고. 그런 판단을 구하러 세상에 갔다고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신다면은 성령께 교회 운행에 관한 일들을 의논하고 그분께 묻고 또 그분에 대한 뭐 답을 각자가 다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지.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걸 사법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재판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흥분한 이유예요.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너희들이 나중에 천사까지도 판단할 존재인데 천사가 지금 우리보다 나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로만 지으셨고 천사들은 종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시비거리가 생겼다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부끄럽게 하려고 안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도 없더냐. 네.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 바울이 이게 확 그냥 뭐 나갈 때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야, 형제끼리 그렇게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들끼리 분쟁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완전히 실패한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무슨 바울파닌 개발파닌 그렇게 팔을 만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뭘 다 가진 것처럼 이미 왕노릇하는 것처럼 살더니 고작 하는 일이 사소한 분쟁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밖으로 가지고 나간단 말이냐. 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완전히 너희들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실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한 거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뭐 누가 어렵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아. 끝내 안 갚아. 그럼 뛰고 말지 그걸 어떡하겠어요. 저도 여러 번 뛰었어요. 예. 네. 뭐 집사 시절이지만. 목사 되고 나니까 뛰어먹지는 않더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꼭 뭐 그냥 안 뛰어먹으려고 작심하고 빌리러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은 빌렸다가 뭐 못 갚을 사정도 또 있겠죠. 그럼 그걸 손해보고 말라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뭐 카드 돌려막는다고 뭐 또 찾아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쉽게 안 속지만 근데 여기 오늘 보니 속아주라는 거예요. 속아주라는 거예요. 져주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참 바울도 속 좋은 소리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바울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어떡하겠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기준인데. 그니 뭐 돈을 빌려서 떼어줬는데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조금 더 빌려주랴?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습니다만은 말의 취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른편 뺨을 우리가 맞은 적도 없지만 뺨을 맞았으면 화가 덜 풀리셨으면 왼편도 한 번 더 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적 기준 가지고는 이 세상은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뭐 머릿속에 돌아가는 이 모든 생각과 계산과 판단과 분별 이걸 내려놓게 되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죠. 뭐 바보죠. 속아주라 져주라 그렇게 살면 뭐 바보 되는 거죠. 딱 바보 되기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이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고 쓰레기처럼 되었다.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삽니까? 세상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여기서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계산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계산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회사를 하나 방문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 그 군의 식당에 보니까 이렇게 뭐 큰 군의 식당에 그 이렇게 벽에다가 이걸 하나 붙여놨대. 질 줄 알고 속을 줄 알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거 뭐 꼭 믿는 회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세상에서도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알잖아요. 지는 게 지는 거지 뭐가 지는 게 이기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속는 게 지혜로운 거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속아줍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애를 반쯤 죽여놓죠. 그래가지고 더 두렵게 만들고 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근데 속아주고 속아주다가 어느 날 아이가 회개하고 부모한테 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제가 다시는 부모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부모보다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애를 키워서 어떡하겠어요. 근데 또 이제 차라리 속아주라. 차라리 져주라. 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게, 또 형제. 이게, 해코지 하거나 이게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는 너희 형제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형제, 형제인데. 그것도 그냥,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니까 이거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재밌죠. 이게 구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말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져주고 속아주고 그렇게 하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것도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자꾸 이게 뭐,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야, 너 이 세상에서 잘 살래? 여기서 손해 좀 보고 저 세상에서 잘 살래? 예? 아니면 뭐, 이 세상에서 못 살다가 저 세상이 잘 살래. 양자 택일해라. 꼭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삼모사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너 여기서는 조금 받고 나중에 많이 받을래. 아니면 여기서 다 받고 나중에 한 푼도 안 받을래.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좀 속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뭐 져줬다고 해서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복이 많아서 여러분 져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은 복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속아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복을 받으려고 지금 약간 져주자. 나중에 좀 더 나올 게 있는데 지금 조금 심고 나중에 많이 수확을 거둘 텐데가 아니라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너는 인간관계로부터 풀려나서 너는 그냥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건 뭐예요? 속여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이 기준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좀 더 조금 속여먹고 조금 더 남한테 빼앗아 먹고 사취하고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남 끌어내리고 자기가 좀 더 높은 자리 가고 그걸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 한다면 저 사람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막 그냥 종이를 찌라시를 뿌리고 말이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예, 저는 장로 안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십시오. 찌라시 아까운데 뿌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 그렇게 나를 명예훼손할 수 있냐라고 그걸 명예훼손으로 세상에 끌고 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이게 뭐 싸움이 나는 것 안 나는 게 좋지만 나면은 교회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교회를 흔들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라는 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걸 아니까 이 교회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교회를 쥐고 뭐 흔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보통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도 교회는 교회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걸 멱살 잡고 가서 무슨 뭐 때로 뭐 폭행을 해서 그걸 버릇을 잡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안 되면 또 몇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형제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택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한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게 있어야 네,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 방식으로 자꾸 이게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은 예, 교회 와서 진짜 이게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러 와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와서 대접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교회는 나를 안 알아주나? 알아주는 교회 가세요. 하면 되지. 여기는 하나님한테 받으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한테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맨날 세상 방식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뭐 주일날 악수하고 나갈 때 오늘은 목사님이 내 손을 굳게 안 잡아줬다고 삐져서 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저 설교가 나를 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라고 혼자 삐져서 말이지 목사 설교 쓸 때면 그 성도만 생각하고 설교를 쓰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게 작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지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거는 뭐 그냥 엉망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비를 세상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미 그러니까 세상에 좀 오해를 받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보혈로 놀랍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됐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들어가면 사장이 알아주면 됐죠 뭐. 좀 부장이나 이사한테 좀 서름 받더라도 사장이 알아주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셨다면
사람들한테는 좀 오해받아도 그냥 너무 그렇게 혈압을 올리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저렇게 무시할 수 있냐? 예. 교회 물론 뭐 무시당하러 오는 건 아니지만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럼 주님께서 나한테 또 가르치시는구나. 이 자존심을 좀 꺾어라고.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시비를 만들어서 그걸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다면 정말 교회는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분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이 모양이었나? 그렇게 말할 것 없어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어제나 그제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혼란을 가져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뭐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로 환자들만 모이는 곳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영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사건이 진행되는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서 이런 크고 작은 이 인간의 시비가 늘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뭐 감기도 앓고 수두도 앓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성인이 되어 가듯이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게 저는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른 시기에 따라서는 어제 온 사람도 있고 그제 온 사람도 있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자꾸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말이죠.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가슴이나 등에다가 뭐 I'm under construction,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글을 쓰고 다니면 오해가 없을 텐데 그걸 안 쓰고 다니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여기 베이비가 타고 있습니다 해놓고 또 막 난폭하게 운전하면 더욱 열받잖아요. 붙이지나 말든지 말이야. 아기가 타고 있다고 해놓고 계속 그렇게 막 난폭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공사 중이면은 서로 냄새가 좀 나더라도 참아주고 해야 되는데 공사 중인 주제에 공사 끝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하게 오늘도 공사를 진행하십시다. 기도도 공사 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공사 중입니다. 다 냄새 납니다. 다 먼지가 풀풀 납니다. 오죽하면 뭐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하겠습니까? 성령의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공사하지만 먼지가 덜 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구원 완성될 때까지 주님 성화의 과정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완주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런 교회를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부끄럽게 하는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듣고 정말 교회 안의 일, 교회 안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